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여덟 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족주의자 조만식과 김일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기광서 교수는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광복 직후 조만식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조만식에 대한 대우라든가 협력적 관계 이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조만식은 그러한 게 기대에 미치는 행동들은 보여주지는 않죠. 나중에 결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른 신탁 통치 문제로 이제 의견이 갈려서 이들은 이제 서로 결별의 길을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소련이나 공산 측은 굉장히 조만식에 대한 기대들을 쭉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북 지역 일부에서는 1945년 8월 말에 지방 공산당 조직이 출범한 곳도 있었지만 대개 9월 초에 가서야 당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와 공산당 조직 사업을 시작한 김일성을 성가시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북한 현대사 전문가인 정창현 박사는 그 존재가 바로 38선 이남에 있던 조선공산당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김일성이 9월 중순에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에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평남지구위원회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박헌영 중심이라는 조선공산당의 지휘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이북의 당사업을 지도할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5년 9월 28일 각도의 책임자급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이북 지역에 공산당을 만들기 위한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일성은 이북에 공산당 중앙을 만들자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격돌합니다.
김일성 동지, 이북에 당 중앙을 만드는 건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오기섭 동지, 그렇다면은 서울 중앙과 연계를 갖고 보조를 맞춰야 할 조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지방 당 조직과 서울 중앙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 기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동 협의 기구를 논의할 열성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거 보시오. 누구 권한으로 열성자 회의를 만든단 말이오. 38선 이북에 소련 군대가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서울 중앙과 지방 당 조직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이북의 열성자 회의도 서울 중앙에서 소집하든지 아니면은 당 중앙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론 을바 끝에 박헌영을 지지하는 진영과 김일성 진영은 공동 협의 기구를 논의할 열성자 회의의 예비 회의를 열자고 합의합니다. 합의에 따라 1945년 10월 5일부터 북부 오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해방군대인 소련군이 진주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혁명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지도부고 참모부인 당의 활동이 이북과 이남에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달라야 하고 조직 노선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북부 오도당은 동일적인 조직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전술상의 공동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연계를 가지고 연합해서 북부 오도당을 지도할 수 있는 중앙 지도부를 이북에 만들어야 합니다.
김일성은 당초 정권 부분에서는 북부 오도의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기했지만 정작 당 부분에서는 북부 오도당을 지도할 수 있는 중앙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이 같은 제의가 나오자 예비회의는 벌집을 쑤신 듯 했고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오기섭이 반격에 나섭니다.
서울에 엄연하게 당 중앙이 있는데 이북에 별도의 당 중앙을 만드는 건 분명히 분파 행동이요. 이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분파 행동을 근절하도록 지시한 코민테른의 12월 태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 역사는 김일성이 열성자 회의에서 종파 분자들과 싸워 이겼다고 기술했지만 사실은 방금 들으신 대로 이북의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자 하는 김일성의 계획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조선 공산당의 책임자인 박헌영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 10월 8일 오후 그날 오전까지 북부 오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에 참석했던 김일성은 차를 타고 개성으로 향합니다. 김일성은 이날 저녁 소련군 38경비사령부의 회의장에서 박헌영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김일성과 함께 회의장에 등장한 사람은 로마넨코 민정사령관과 이주연, 박정혜 등이었고 박헌영은 권오직, 이인동, 허성택 그리고 김일성이 평양에서 파견했던 주영하와 장면순을 데리고 비밀회동에 참석합니다.
박헌영 동지, 이북에서는 소련이 공산당을 주권당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미 군정이 인민위원회를 단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남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운동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조를 맞추면서도 당 활동만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동지, 미군과 소련군은 연합군이고 또 두 나라는 같은 진보적인 민주주의 국가요. 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당 중앙과 이북의 당 조직이 서로 다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오.
솔직히 저는 북조선은 해방지구고 남조선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 중앙의 위치는 해방지구인 이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봐도 당 중앙은 꼭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두 공산주의 혁명가는 당시 조선반도의 정세와 당 중앙의 위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쟁점에는 이북 5개도를 끌어나갈 북조선적인 중앙조직을 만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에는 하나의 당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일성 동지는 이북의 북조선의 정세를 감안한 별도의 중앙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다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처럼 서울의 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북부 지도국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겠소? 그렇게 해서 김일성 동지가 서울로 와서 당 비서 겸 북부 지도국장을 하면서 이북 오도당을 지도하면 되지 않겠소?
박헌영의 이 제안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러시아 중앙국, 우크라이나 중앙국이 따로 있어서 이 조직이 지방 공산당 조직을 지도하던 이해에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 제안에 반대합니다.
허허, 박헌영 동지. 소련 공산당은 혁명 뒤에 주권을 장악하고 집권당이 된 상황에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자체가 광대한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안에 중앙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당 중앙에 북조선 지도국을 만들어 김일성을 서울로 불러들이려던 박헌영은 김일성이 이 같은 제안에 반대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로마넨코의 생각을 묻습니다.
로마넨코 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김일성 동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로마넨코까지 김일성을 거들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헌영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동지들, 그렇다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속한 북부 오도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도기구로 북조선 분국을 설정합시다. 즉 이북의 독자적인 당 중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북 5개 도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부격으로 서울의 당 중앙위원회에 속하는 분국을 만들고 이북 5도 당원들은 북조선 분국에 소속되는 것이오.
북조선 분국을 창설한다는 합의가 나오자 박헌영은 이를 논의할 북부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합니다. 드디어 해방 직후 북한 전국에서 중요한 분수령 가운데 하나였던 북부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북부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이 열성자 회의 개최일인 10월 11일 당 창건일로 삼을 만큼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